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구약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소오니 천근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그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소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와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예,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취재진들이 그 쌍둥이 자매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내면서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쌍둥이 자매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7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방을 가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양부모가 이제 이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멸시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이 양부모 밑에 자랄 수가 없어서 이제 두 쌍둥이 자매가 가출을 해서 노숙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자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이 자기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향하여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폐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부모 친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홀로 살고 있고 그 남동생 이제 한 명이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런데 이 남동생이 누나를 만나려고 미국에 가서 아무리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예 피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왜 이 아이들을 이방을 보내게 되었느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이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 남동생을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3살 되던 해에 이 아기 엄마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 3명을 키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혼자서 이 아이 셋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아버지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좀 잘 사는 집에 이방을 보내면은 훨씬 이 아이들이 안 좋겠나 그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이 양부모가 이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멸시를 하고 학대를 하면서 이 아이들 마음 속에 많은 이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들을 이제 한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가서 너 한국으로 가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옆에 가서 뭐 음식을 주면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려고 하고 누구와도 이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구나. 저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마음의 벽을 쌓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을 하시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또 아니면은 내가 애매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벽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를 위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립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지죠.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해주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은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려고 했을 때에 나를 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할 때에 내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속했을 때에 교회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웠는데요. 지금 이제 큰애는 군대에 가 있고 작은애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다 이제 링컨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한 게, 내가 이 아이들을 붙잡았을 때 하고 내가 이 아이를 놓고 교회에 맡겼을 때 하고 이 아이들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지만은 내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보려고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에 이 아이들을 맡겼을 때에 교회가 너무 이 아이들을 복되게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주더라 말입니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링컨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링컨학교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마음의 세계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말들을 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아이를 키웠으면은 너 이렇게 키울 수 있었겠나? 정말 제가 도저히 나는 이렇게 못 키우겠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 교회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야,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그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경험이 자기를 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길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준비한 길, 이 길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각하신 그 생각이 나를 복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또 내 삶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을 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어느 날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거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 형들 마음속에 또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좀 이 형들과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럼 이 흉년이 앞으로 얼마 동안 이 흉년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그 양식을 조금씩 조금씩 사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사다가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지느냐 하면 이 애굽의 풍성한 이 곡식이 이 애굽 땅에 있는 각 창고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이 양식이 물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 많은 양식을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양식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양식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들은 이 풍성한 양식이 있지만은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흉년이 찾아와서 그 흉년이 있는 동안에는 배부르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다가 조금씩 조금씩 아껴가면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이 애굽에 있는 이 양식,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이 곡식을 형들에게 주고 싶고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 요셉에게 곡식이 있어도 여러분 이 형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아니하면은 이 양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리고 형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뜬금없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결백을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이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너무 보고 싶은데 베냐민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다음에 올 때에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갔다가 그들이 갖고 간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요셉처럼 또 잃을까 봐. 그런데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을 포기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이르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때쯤 돼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내 주인이 점칠 때서는 이 은잔을 누가 도둑질 해갔느냐. 이제 막 도둑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도둑놈으로 그렇게 계속 누명을 씌우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그 형들에게 그 애굽에 있는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 흉년이 앞으로 5년은 더 있어야 흉년이 끝나기 때문에 5년 동안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양식을 사다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그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이끌어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요셉 옆에서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이 주는 것으로 그들이 함께 살면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자꾸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도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어떻게 살아요? 또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세계를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문제를 주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게 하고.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놈들아, 네가 너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이 훨씬 복돼. 네가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으로 네가 살게 되면은 네가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굴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은혜를 베풀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계속 간섭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오름을 깨뜨리고 정말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 양식을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자꾸 변명만 하는 거죠. 변명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빨리 그 요셉의 마음을 발견했더라면, 빨리 자기들의 생각을 깨트렸더라면 그들이 정말 훨씬 더 빨리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네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너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이 과연 행복했냐? 네가 너를 위하려고 했고 너를 행복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왔던 삶이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예, 꼭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양식이 떨어지면은 그 양식 떨어질까 봐 염려스럽고, 또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런 염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여러분,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네 연세가 얼마뇨? 네 나이가 얼마뇨?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훨씬 적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험악한 삶. 그러면 야곱의 삶이 순탄했다는 것입니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자기의 깨와 자기의 수단으로 살았습니까? 예, 야곱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수단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은 결과가 결국 그가 노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자기로 살아온 결과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로 살게 되면 이 야곱처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이 너무 복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풍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풍족함이 아버지의 풍족한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언제 궁핍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살았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졌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면서 자기 소유가 생겨졌을 때에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기대할 것이 없고 나를 신뢰할 것이 없고 내 자신을 정말 믿으면 불행이고 저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은 분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 떠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라 했습니까? 못난 자들이라 했습니까? 잘난 자들이라 했습니까?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못나고 진짜 부족하고 내가 이 교회가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엉덩이를 둘 차도 교회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조금만, 예? 싫은 소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궁핍한 삶을 살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유가 생겼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소유가 없을 때에는 그가 아버지에게 속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풍족한 삶을 살지만은 소유가 생겨서 그 소유가 자기를 위해 줄 것처럼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떠났을 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에게 배고픔이 찾아오고 그에게 정말 죽음이 찾아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자기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이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예, 둘째 아들의 것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항상 양식이 풍족합니까? 풍족하지 않습니까? 풍족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풍족합니까? 빈곤합니까? 예, 나에게는 빈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는 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 풍족한 그 양식 그걸 다 둘째 아들에게 주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풍족히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그는 자기 소유가 풍족했습니다. 풍족하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족하게 떠났다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다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예? 다 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풍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풍족한 게 좋아요? 다 떨어진 게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족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 풍족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 예, 자기 것이 풍족하면 떠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도록 하고 두 아들이 죽도록 하고 그죠? 그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풍족함을 하나님 나오미에게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지금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에게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끌어주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니까 그가 보아스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니까 다시 이삭을 주울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양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아스에게는 풍족하단 말입니다. 보아스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에게 있는 그 양식이 누구의 양식입니까? 그 룻의 양식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너로 말미암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네가 속해서 살아갈 거냐 네가 네 인생을 위할 거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네가 누리면서 살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지금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아무런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준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로 내게로 와서 사 먹어라. 어떻게? 공짜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어. 네가 내게로 오면은 더 이상 네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 네가 더 이상 굶주리는 삶을 살지 않아. 네가 굶주리고 네가 어렵고 네가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오니까 궁핍함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더 이상 이삭을 줍습니까? 줍지 않습니까? 안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한 줌 한 줌 지어서 거기에 어느 만큼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살아가는 거, 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뭡니까? 뱃살이죠? 그죠? 왜요? 너무 많은 기름진 것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름진 것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 수단,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바로 야곱이 살아왔던 삶이다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로 살았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다시 이 야곱과 요셉이, 참 야곱과 그 형들이 요셉에게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람셋을 주지요?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들을 양식을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까? 예, 요셉이 그들을 공개를 하더라 말입니다. 공개를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야곱과 그 형들을 공개하는 이야기지만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말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교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연결되어지고 요셉과 하나가 되어지면 더 이상 궁핍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 창세기 47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부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애굽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애굽 백성들도 애굽 땅에 흉년이 왔으니까 자, 그들이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버텨온 연수가 2년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 7년 풍년에 많은 양식을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얻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갖고 그들이 흉년을 이겨보려고 버텼어요. 몇 년을 버텼습니까? 2년을 버텼어요. 2년을. 근데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 더 있습니까? 5년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의 참 이 마음이 너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처음 보면은 창세기 4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자,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을 사 먹어야 되겠죠? 양식을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그죠? 자, 이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양식을 사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사다 먹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에요. 거진 우상이에요. 저도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를 키우시는데 옛날엔 소가 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소가 다 농사를 지었어요. 논을 갈아도 소가 필요하고 밭을 갈아도 소가 필요하고 그죠? 소의 힘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 소가 없으면은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이고 저희 집 한번 오십시오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짐승 때문에 못 간다. 아, 짐승 좀 누구에 좀 맡기고 왔다 가시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우면은 때마다 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걸 잘 키워 놓아야 그 이듬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짐승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지키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양식 다 떨어지고 돈 다 떨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짐승을 그 요셉에게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이왕 죽게 되었는데 이 짐승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짐승하고 양식하고 바꾸어서 먹자. 그래서 바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양식을 바꾸어서 몇 년을 버텼습니까? 한 해를 버텼습니다. 한 해를. 앞으로도 흉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만 있으면 농사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죠? 그런데 양식 다 떨어졌는데 죽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 토지를 줄 테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 토지를 줄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러면서 이들이 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다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팔렸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자,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소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유를 붙잡고 있고 이 소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돈으로 그 다음에 짐승으로 양식을 사다 먹다가 이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까?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전지도 이 토지도 내 생명을 대신 지켜줄 수 없다. 다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자, 그때부터 누가 이들을 키웁니까? 누가 이들에게 양식을 줍니까? 누가 이들을 돌봅니까? 예, 요셉이 돌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작 이들이 포기했더라면 그 애굽에 있는 그 풍성한 양식 그들이 얼마든지 이런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까? 지키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방법으로 자기 소유를 지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동안,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토지와 함께 망하는 것보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를 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준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 말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인이 장가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종은 생각을 할 때 내가 6년 후에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자유했을 때에 과연 지금 이 주인의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행복을 얻을까? 내가 이 주인을 만나서 이 주인을 섬기는 동안 주인이 나를 장가도 보내주고 주인이 나를 위해 주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날까? 그래서 이 주인을 떠나기를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구멍을 뚫은 사람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지 못해서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6년이 지나면 7년이 되면은 내가 자유가 찾아오는데 내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도 보란 듯이 나도 성공해서 살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안 살고 내 나름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겠습니까? 안 뚫는 거예요. 안 뚫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그 주인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길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렇게 소유가 생겨질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의 그늘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에 롯도 덤으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훌륭해서 롯이 잘해서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아브람 때문에 얻은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유가 생기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아브람과 롯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아브람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독립했어. 나도 보란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브람을 따라다니면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 또 내 삶을 살고 싶다. 떠나는 거예요. 언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소유가 누구로 말미암아 얻은 것인데? 아브람으로부터 얻은 것인데 롯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롯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가 행복했습니까? 그가 보란듯이 살았습니까?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으면서 두 딸과 함께 소알당에 가서 결국은 두 딸과 이 롯 사이에 모압과 암논이 태어나잖아요. 불행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무엇이요? 그 소유라는 것이 그 소유가 속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와서디가 나옵니다. 이런 와서디가 그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가 외모가 아리따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후를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높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를 위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디는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무엇이 그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와서디가 그렇게 하는 이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가 폐위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왕후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정말 왕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주님에게 속할 수 없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오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워싱턴의 쌍둥이 자매가 그 남동생이 가서 한국에 돌아가자. 그 아버지 집에 오면은 그들의 노숙 생활도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버렸어. 한국을 증오하고 자기 부모님들을 증오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노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노숙자다 말입니다. 신앙의 노숙자다 말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 교회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했을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속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속했을 때에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속했을 때에 그들이 복을 입고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